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서론 부분을 다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다. 우리의 어떤 세상을 향한 직업적인 소명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소에 가고 이런 부르심들은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어 있고 희석되어 있고 사라져 있는 세상에 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파워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을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둘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뺄 수도 없고 공의를 뺄 수도 없어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사악한 죄인들인가 그런 걸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냥 약육강식, 소위 말해서 다윈이즘에서 말하는 적자생존, 강한자가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라면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불의를 행해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신원해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하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힘들어요. 내 진정한 의도를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해석하고 어슴해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억울함 그래도 나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했다고 오해를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죠. 뉴스에 보면 그렇게 억울하게 오해받았다가 회복됐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혼나는 것에 대해서 두렵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처음 등장시킬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있으세요.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이 진노의 하나님을 제일 처음 언급하냐는 거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그 십자가 부활절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아픔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와닿지 않아요. 저는. 왜요? 내가 그렇게 끔찍한 존재인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뭐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그렇게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거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의가, 내 의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기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의식 속에 내 안에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의로운가요? 특별하게 이렇게 죄를 눈에 보이게 안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한테 그 율법학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지체들, 내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내면의 죄는 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들키지 않는 죄들이 있지만 그 내면의 죄악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내면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9절에 31절에 보면 마음의 죄악이 21가지나 나와요. 우리가 다 읽었죠. 뒤에. 읽다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열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죄를 범합니까? 같은 지체들 사이에서도 사랑의 미소를 만났을 때는 얼굴 앞에서는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비방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은 살인하는 살인 살의까지도 있죠. 우리.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오늘의 교회를 설립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죄를 들킨 사람들은 감옥에서 살고 죄가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느냐는 거죠. 단지 우리의 죄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 들킨 사람만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hopeless하고 miserable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세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보면 얼마나 소망이 없고 나를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겉으로는 멀쩡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수없이 흘러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hopeless한 miserable한 sinner인지를 우리가 느낄 때에,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선포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린 변명할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교회에서조차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를 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의 인정을 추구해요. 사람의 박수쳐기를 쳐주기를 바라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지만 내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프리텐드하고 가면을 쓰고 그러지 말잖아요. 하나님 앞에 벗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은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잘난 맛에 교만하게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말로는 겸손하게 얘기하죠.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됩니다. 미련하게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단지 다른 종교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건강을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나의 명예를 더 사랑하거나 나의 권력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벌을 주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벌. 여기서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심판처럼 끔찍한 심판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뭘 잘못했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내 잘난 맛에 가는 거예요. 그냥 난 죄인도 아니고 난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잘 돼간다 그러면서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진노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러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한다는 뭐예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굉장한 그거는 저주인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벌을 주시니까 그들은 서로 몸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그리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겨요. 우상을 숭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그거 외에 뭔가 내가 히든카드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도 나는 that's fine.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난 안정된 직장이 있고 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I'm fine.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했고 마틴 루터도 얘기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공허감과 갈증을 느끼게 돼요. 늘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허를 채우려고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먹는 것, 뭐 아주 맛있는 거 먹는 거로 그걸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뭐 쇼핑을 한다든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나의 명예, 권력, 나의 재물,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근데 여전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갈증이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 나와도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세요. 그냥 결단하세요. All in.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나가겠다. 결단하세요. 더 이상 세상의 파랑새 쫓지 말고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없는 자, 우리의 현지서가 얼마나 끔찍한지 구체적인 예를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죠. 여자가 남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바꿨대요. 남자도 여자를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에 불타서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대요. 우리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신약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 부분을 제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해요. 동성애 부분에. 현재 동성애는 너무나도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토픽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야 돼요. 막 혐오하고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고 도와야 돼요. 하지만 그런 동성애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같은 동성끼리 파트너와 같이 결혼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됨을 분명히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그렇게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는 죄인 거예요. 제가 덴버에 있을 때 동성애자를 돕는 단체인 WGA라는 단체를 맺는 단체였어요. Where Grace Abound라는 단체. 그러니까 덴버 지역에 있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동성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일로 트랜스퍼하면 보내주면 거기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단체예요. 이 단체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100% grace, 100% trut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은혜, 사랑, 그리고 100%의 진리. 그 두 가지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요. 왜? 은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해야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랑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truth. 100% truth. 동성애의 그 라이프스타일은 죄다. 라는 걸 명확히 하는 단체예요. 그 단체의 리더가 제가 이름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그 리더인 형제가 저하고 한 1년 가까이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이렇게 원온원으로 1대1로 교제를 했어요. 그 형제는 게이였어요. 게이였는데 그 게이 생활이 죄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나와서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덴버에서 보스턴으로 이사할 무렵에 딸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제 자매와 결혼을 했고 딸도 낳았으니까 이제 동성애적 성향은 많이 사라졌느냐 그랬더니 아직 있대요. 하지만 그게 죄라는 걸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싸워나가는 거죠. 이 단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전체 모임이 있어요. 그 예배 후에 스몰그룹으로 모이는데요. 나눔이 얼마나 진실된지 몰라요. 일단 대부분 동성애자들이죠. 저도 그 모임에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그 스몰그룹에 들어가서 제가 뭐 단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또 저의 어떤 동성애적인 성향은 없지만 저의 죄의 문제도 나누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거기서 정말 인종은 다르지만 인간의 네이처는 정말 똑같다는 걸 배웠어요. 미국 사람들의 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대부분 화이트 아메리칸이었는데요. 동성애자들 중에서 그렇게 부모가 아버지가 목회자인 그런 형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나누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동성애자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순하고 좋으세요. 그런데 그 동성애 라이프 스타일을 한다면 그건 죄잖아요. 본인들도 만족할 수 없는데 그런 성향 때문에 그 죄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죄 없다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이 남색하는 자가 우리말 성경에 보면 동성애하는 자로 나와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동성애는 용서받지 못할 죄일까요? 아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성경에서 나온 건 어떤 게 나와 있죠? 성경에 명백하게 이거 있죠. 성령을 해방하는, 그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 성령을 해방한다는 그 구절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령님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외 어떤 죄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왜 어떻게 남을 용서 못하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시끄럽고 한국에서도 차별법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진리를 지켜야 돼요. 동시에 그 사랑, 그 공의와 진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우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로 성적인 타락, 동성애의 부분이 가장 강하게 나왔지만 제가 그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동성애만 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간음하는 것, 바람피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타락한 죄를 범하는 21가지예요. 읽기도 숨이 벅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21개 항목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여러 항목이 조금씩이라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 쭉 읽어보면 회개도 하지만 순간순간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이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여기 멸망당할 자들의 특징을 보면 알고도 그런 짓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런 짓을 계속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인 줄 알고도 계속 하고 있는 죄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죄예요. 근데 아마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소심하게 그래? 다수가 하면 괜찮지 않아? 이런 우리의 죄를 이렇게 슬쩍슬쩍 희석시키면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하는 게 어둠의 책략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을 평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가습하고 다투고 편가르게 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생명의 길 교회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나왔어요.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깊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를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이라든가 교회를 그만둔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 마음의 상처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겠지만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억울함은 여러분이 받으신 억울함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나도 그분들한테 용서를 준 거예요.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그래서 죄와 도저히 섞이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현대사회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한 거는 이 사람이 자라면서 고아로 자랐고 많은 학대를 받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해줘야 돼요. 우리 심리학 카운슬러들이 보는 그 병명을 매년 업데이트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덴버 신학교에서 MDiv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카운슬링 컨센트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카운슬링 과목을 들었댔거든요. 들으면서 보면 저도 치과 의사였지만 저도 의학을 해서 의학적인 지식이 많지만 이야 기발하다. 어떻게 이런 병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서 통계를 내서 그걸 병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이 없을 때는 이게 다 병이 아닌데 병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희석시키고 타협해서 It's fine. 너는 지금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지막 때 그 백보좌 심판, White Throne Judgment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 제가 이제 수요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시작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대에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와있어.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이단들이 너무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보면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지옥으로 가진 않지만 우리가 선악간에 분명히 우리 하는 행한 행위들이 적혀있는 책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까요? 내가 목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현주소를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분의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로 채워짐을 받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16장까지 공부하며 나갈 때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